여러 가지 문제들을 짚어보고 참된 신앙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죄의 무거운 짐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하십니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매일 죄된 삶으로 얼룩져 있지는 않으신지요? 교회 모임에서는 거룩한 것 같지만 일상생활에서 혼자 있을 때 거룩한 모습을 유지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딴판으로 세상에 푹 빠져서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한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큰일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죄와 비극적인 삶에 관한 내용들을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패널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수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명근 형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원준 집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혜란 제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처음 저희가 함께 나눠볼 얘기들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죄에 대한 그 고통의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 그런 내용들을, 경험적인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참 죄 얘기하면 할 말이 많습니다. 신앙생활 초기 때는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죄에 대해서 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죄를 알게 되니까 조금은 예민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직접 하는 그런 잘못들은 아니지만 직장 체계 자체가 어떤 좀 금전적인 문제를 아끼기 위해서 아니면 대출을 하기 위해서 또 이게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방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도 이제 뭐 거기에다가 우리 물건이다 이렇게 써서 붙이는 이런 일을 담당하면서 아, 내가 이런 일에 동참해야 되는 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게 관심, 굉장히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냥 어느 중에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물론 마음속에는 계속 쌓여 있는 거죠. 차곡차곡 쌓여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직장도 좀 관두고 교회에서 전념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전도사를 했으면서도 어떤 부분이 생기냐, 그때는 또 다른 부분이 생기더라고요. 뭐냐면 교회 생활할 때는 아무래도 전도사라는 직책을 딱 받으니까 뭐가 되냐면 일단 거룩하게 보여야 돼요. 그리고 삶 자체가 좀 그렇게 느껴져야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을 딱 나서서 이 교회 당 안으로 딱 들어가면 이제 행동이 아주 젠틀맨이 되는 거죠. 자동으로. 뭐 웬만한 공격이 들어와도 웃으면서 넘어가고. 근데 집에 가면 정말 힘들어요. 막 아내와 그 문제를 아내에게 많이 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그게 결국은 그런 갈등들이 꼭 나쁜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는 그런. 그래서 교회에서도 겉으로는 겉모습은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지만 그런 것들 하여튼 고민이었어요.
100% 공감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때부터 이제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들어서 이 말씀은 선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릴 때부터 내가 실제로 살아가는 내 생활 속에서 이렇게 나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관계없이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그런 게 심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선하고 올바른데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속에 낭만이 오더라고. 그리고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 하나님이 내가 믿기 믿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다. 이런 데까지 나가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어요. 형제님은 어떠셨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대 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갖는 어떤 그 거룩한 어떤 그 분위기, 그거에 굉장히 매료되었어요. 그래서 이분법적 그 구분 있잖아요. 교회는 아주 선하고 거룩하고 좋은데 세상은 제약된 곳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앞섰기 때문에 교회에서의 어떤 그 생활은 굉장히 이렇게 거룩하고 참된 어떤 그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막상 가정에서나 그 사회생활 가운데서는 아직도 그 사회에서 겪었던 그런 어떤 것이 잘 남아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교회에서 갖는 어떤 가장 큰 괴로움은 뭐냐면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함으로 말미암아 오는 자기 의 속에 있는 그 바리새인과 같은 그 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알려줄 때에 알 때 그 괴로움 여러분들도 그 죄의 무거운 거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이 겪는 그 고통. 근데 그것을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데 그 평판 그리고 교회에서 받는 인정 이런 것에 대하여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갖고 있는 거.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도 막상 또 생활 가운데 교회 생활이나 또 가정에서의 생활과 또 사회 생활할 때는 자기 의구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 굉장히 고통이었어요.
누구나 그런 고통은 죄의 짐을 있는,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것 같은데 저도 참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참 제 나름대로 신실하고 착하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성년이 되면서 제 양심이 밝아지다 보니까 이 죄에 대한 고통이 오는데 다른 감정이 아니에요. 이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제 속에서 저를 괴롭히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죄의 짐이 저를 누르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그런 마음의 고통이 오면서 그 죄짐을 벗기 위해서 굉장히 씨름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제가 너무 죄를 좀 많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에 보면 죄를 이렇게 어떤 것을 보고 마음에 품으면 죄라고 했잖아요. 그 품는다는 개념을 저는 이렇게 오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르면 그게 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무엇을 자동적으로 딱 보게 되잖아요. 어떤 시각적인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그래서 저는 죄 안 지으려고 TV도 그냥 예수님 믿고 없애버렸거든요. 없애버렸는데 다른 데 가면 TV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죄책감이 든다네요. 죄를 안 지으려고 버렸는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죄에 대한 오해 때문에 어떤 걸 보고 딱 느낌이 들어오는 그게 죄인 줄 알았어.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품는다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이 들어오면 그걸 보는 것은 당연하겠죠. 사람이니까 아니 눈이 없어야 안 보는 건데 딱 보고는 그걸 보고는 아 좋네. 그리고 계속해서 그걸 만족스러워하면서 자기가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의를 하는 게 죄인데 그렇지 않은 상태를 그냥 딱 느낌이 들어오는 걸 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쉽게 의외로 풀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 부분이 어느 순간 이해되면서 그 부분이 좀 이렇게 풀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만 그런지.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니 그런 경험이라기보다는 그거는 필생의 싸움이었죠. 왜냐하면 죄에 대한 오해가 오면은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당장 오는 유혹 그 자체를 저는 이기려고 했었어요. 그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의로운 생활인 걸 생각을 해버리니까 야, 저 그 싸움 하는데요. 하여튼 그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게 긴 시간을 그 죄에 유혹받는 것 자체를 그냥 죄라고 생각해버리니까 죄에 대해서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 씨름을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하다가 정말 올바른 복음을 듣고 진리에 대한 올바른 분별을 하고 나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살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실제의 삶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와가지고 책을 읽고서 그 책 속에 어떤 철학적인 의미나 어떤 그런 것 속에서 내가 참된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방금 술도 이렇게 많이 마셔가지고요. 술을 많이 마시고, 왜냐면 위로가 되는 게 없으니까. 이 마음에 있는 어떤 그 인간의 그 절대적인 고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고통. 그것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 고통이 있다 보니까 이것을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방황과 또한 어떤 그 인생의 참된 의미를 찾아서 많이 고통의 시간을 일상 가졌었죠. 그러면서 그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보고 또 어렵게 해서 집도 줘보고 그래도 그것은 내 마음에 있는 절대적인 고독과 내 마음에 있는 이 평안을 채워주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저도 고통을 많이 겪었죠.
20대 이제 중반부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이전의 세상의 삶 자체는 특별히 20대 이렇게 정말 이렇게 원기왕성하고 정열적일 때는 막 좌충우돌하면서 그 죄의 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가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뭔가 거룩하고 참되고 선한 어떤 그런 생활 자체라고 여기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지극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신앙생활을 더 해나가는 가운데서 내면 속에서 나는 그 죄, 아까 말씀한 그 시기와 질투와 또한 생활 속에서 나오는 그 원망 그런 것들에서 마음의 갈등이 느끼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참된 신앙은 참된 안식과 쉼을 누려야 되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뭔가 내가 신앙생활에 잘못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끊임없이 나에게 숙제로 다가왔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더 주님을 찾게 되긴 하지만은 특별히 또 제가 늘 마음에 가지는 것은 이 그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들 참 그것 때문에 참 고통스러웠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죄에서 우리가 능히 해방되고 죄를 이기고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고 하는데 정작 말씀을 듣고 어떤 교리와 신학적인 어떤 설교를 들을 때는 다시 또 내가 죄 가운데 사로잡힌 어떤 그런 경험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또한 고통이었어요. 실제로 그 내 삶 속에서 볼 때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가정에서도 뭔가 이렇게 교회에서는 말 그대로 좀 거룩한 생활과 참된 진리를 쫓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 내면적 그리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전혀 옛사람 모습 그대로 나타날 때 그 고통은 정말 힘들었죠.
목사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이런 경험은 한두 번 아니라 여러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그러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어디서 그 실마리를 찾았는지 그걸 또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떤 그 양심의 이제 고통을 겪다 보니까 그것이 사람을 정말 이렇게 그 염세주의에 빠지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 세상을 정말 그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상황까지 사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죽음을 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사실상 사람들이 지금 경험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목마라 찾는 과정에서 참된 진리가 제시되지 않음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참 이렇게 마음이 메어오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진리로 채워지지 않고 그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 결국은 제가 그것을 채우기 위하여 세상을 택하는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텔레비전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 세상적인 것이 많기 때문에 참 많이 때로는 이렇게 끊어보기도 하고 담배를 끊고 술을 끊듯이 근데 다시 또 접하게 되고 또 인터넷이라는 그런 곳에서 정말 봐서는 안 되는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고 그것으로 나의 어떤 욕망과 내가 채우지 못하는 것을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죄의 고리가 악순환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교회에 갔을 때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딱 쳐다볼 때 너 이렇게 하는 그런 두려움과 그것 때문에 통이하죠. 하나님 왜 내가 이 죄의 사슬에서 이렇게 하나님 보시고 계시는데 이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러면 잔잔하게 내가 너를 용서하니 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라. 그래야 또 집에 가서는 또 그것이 반복되고 성경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냥 개가 토한 곳에 그리고 돼지가 토한 곳에 뒹구는 그런 삶 속에서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죠.
그 결정적으로 그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 게 있으실 거예요.
예, 그런 죄의 그 고통, 죄 가운데서 허덕일 때 결국은 이 죄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님 밖에는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물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끊임없이 감동시키고 호소하고 이끌어 주셨죠. 그래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제가 결국은 십자가를 붙들었어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고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분명히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늘 그 성소에서 또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바른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는 이 사실을 이제는 알았어요. 이것을 알 때 그 죄의 결박에서 풀리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이끌림을 받고 진리 안으로 들어가서 생활한다는 이 기쁨은 체험하지 않은 분들은 모릅니다.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그 갈등과 고통 속에서 정말 그 복음을 듣게 됐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저도 깨닫게 되고 제 삶이 변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도 믿어지고 그리고 나서 제 생애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미쳤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이 달라졌었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참 그 기쁨으로 인해가지고 한 2, 3년 이렇게 이 땅에 속하지 않고 완전히 하늘을 살았죠. 그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생활의 그 감동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교회 생활 가운데서 또 실제 삶 가운데서 다 끝난 줄로 생각한 죄의 문제가 나를 괴롭혔던 거예요. 내 마음속에 시기, 다른 형제가 나보다 훨씬 뭘 잘하면 은근히 마음속에 올라오는 거.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은 안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세상을 향한 욕망. 그리고 아까 형제님이 얘기했지만 야한 동영상 보는 거. 이거는요,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죄의 힘이 또 다시 나를 잡는다. 잡아가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서 이거는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의 어떤 그 여정 방황이 시작됐죠. 또 다른. 예전에 형제님하고 이렇게 한번 같이 형제님하고 같이 또 신앙의 여정 같이 이렇게 겪어온 적이 있었는데 형제님이 우리 많은 형제들한테 너무너무 인정을 받고 아주 사랑을 받는 거. 그 나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나 그 시기가 나든지. 근데 그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헤어졌어요. 그래서 나 혼자 나와버렸어. 많은 분들이 얘기를 안 하지만 저는 그런 실제적인 문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래요. 우리가 실제적인 그런 죄의 고통 가운데서 있을 때 결국은 우리가 찾게 되는 건 예수님이고 그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죄 때문에 고통하고 또 착하게 아무리 내가 살려고 해도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제가 찾고 부르짖은 건 예수님이었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 안에 있을 때 이 죄가 끝날 텐데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찾고 두드리고 부르짖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발견하고 정말 이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마음이 평안이 오고 기쁨이 넘치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니까 정말 이제는 죄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실제적인 신앙의 길을 제가 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우리가 예수님께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을 때 모든 죄가 다 끝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죄된 생활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은 그냥 예배 드리러 갈 때 성도들이 모일 때 생활 그 위주지 그 나머지의 그 6일 동안의 삶은 사실 사회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같은 거 하는데 저도 회사 생활을 많이는 안 했지만은 있을 때 초창기에 이제 그 회사를 경영할 때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자금을 끌어들여서 쓰게 되고 이런 과정 속에 그 이중장부라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뭐 만들어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할 때 아 이건 아니다. 어떻게 그리고 또 그 경영하시는 분도 신앙인인데 어쩔 수가 없다. 작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어떤 그런 걸 만들어서 좀 더 투자를 하게 하고 경비를 또 지출하는 어떤 그런 걸 써야 된다고 할 때 회사를 경영하고 또 사업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신앙과 맞지 않는 그 정말 사회법에서도 맞지 않는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죄된 그런 생활이죠.
충분히 저는 그걸 공감을 하는 게 저는 개인 자영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요식업을 했었었는데 그 속에 나타나는 문제가 뭐였냐면 현재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그 세금법이 문제가 좀 있긴 해요. 그런데 그런 어떤 세금법이나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절세라는 이름으로 정말 어떻게든 그 세금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 세금 계산서를 이렇게 부풀려서 거짓으로 받아가지고 맞추는 일,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것을 하는 거를 당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같이 함께 일하는 그 우리나라 그 원래 그 식당이라고 하는 그 환경 자체가 알다시피 굉장히 열악합니다. 노동시간이 길어요. 그리고 굉장히 노동 강도가 세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종업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어떤 그 노동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가책이 너무너무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거는 당연한 거야. 이건 누구나가 다 그렇게 하고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죠.
아 그게 그러니까 아까 교회 생활에서도 그렇고 뭐 직장 생활에서도 뭐 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 실제로 이제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교회 목사님 그러면 가장 신성하고 정말 주님께 모든 것을 바친 그런 사람도 계시잖아요. 근데 교회를 운영하는 게 목사님 위주로 되다 보면 참 많은 문제점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이중적인 설교와 생활의 이중적인 그런 생활 속에서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양심에는 계속 비춰오는 게 그리스도인은 속과 겉이 똑같아야 된다. 정말 믿는 대로 그냥 사는 게 그게 믿음인데 정말 이런 믿음이 특히나 설교를 하는 목회자 입장 같으면 정말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따르잖아요. 존경하고. 근데 그게 반대였어요. 설교는 정말 그럴듯하고 정말 좋은데 삶은 아니니까. 제가 거기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포기해야 되나? 여기서 떠나야 되나 그런 고통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양심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떠나야 된다는 게 결론이었기 때문에 아주 깊은 산골로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떠나면서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누구나 겪는 이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거기서 떠나게 되니까 이제 나를 보게 되더라고요. 내 죄. 내가 그냥 생활 속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다른 사람들을 보고 느끼는 죄가 아니라 나 자신이 정말 얼마나 처참하고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지 못할 그런 죄인인가.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보고 바리새인들이라고 했어요. 특히 뭐 우리 승기는 목사님 보고 바리새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바리새인이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진정으로 들어갈 때 다른 사람들 바리새인이라고 할 수가 없죠. 정말 내가 문제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아까 이제 성교사님 말씀하셨듯이 같은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죽는 연습을 하자. 그런데 사실은 성교사님 떠나고 나니까 죽는 연습이 아니라 아니 갑자기 내 속에서 뭔가 올라와요. 그때 죽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뭐 서로. 그래서 버리자.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지식도 버리자. 그동안 알고 있던 모든 이런 사고방식, 인간관계 다 버리자. 그러고 했어요. 했는데 막상 닥치니까 마음에 뭔가 걸리는 부분이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걸 깨닫게 됐죠. 아, 우리가 버리자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진리가 중요하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됐는데 아주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너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도 오해했지만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리고 끊임없이 뜻대로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뜻이 뭐냐.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뭐죠?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게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이. 어?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기뻐져요. 아니 죄를 지으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 너무 막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됐었어요. 근데 하나님 전에 아까 십자가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이 법에 대해서 좀 제대로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저는 법을 지키는 거, 하나님 법을 지킨다 그러면 그건 줄 알았어요. 율법주의. 율법주의로만 생각하고 뭔가 지키고 노력하는 것은 옳지 않고 그냥 한번 구원 받았으니까 너희들 위해서 내가 대속해 주었다 그럼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다 이렇게만 배웠고 그렇게만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는 뭐 내 생활이 잘못되는 것은 그걸 의심하는 게 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그래서 그냥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가 조금 실수하고 죄 지어도 다 뭐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해 주셨는데 무슨 걱정하냐. 그 걱정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고 믿지 않는 것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짜 해결되고 나니까 이제 주님을 조금씩 알게 돼요. 그래서 항상 조금씩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네. 그 모두가 다 공감하는 내용이고 다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차이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원인들을 지금 이렇게 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거를 그 왜 그런 차이점이 날까에 대해서 더 좀 말씀해 주실 분 계세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직장에 나가서도 어느 정도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제 자신의 경험에서 저는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았어요. 아,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아버지였고 좋은 아내였고 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내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회개를 하려고 해서 회개가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빛이 비춰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게 왔을 때 그때 어떤 그 본질적인 회개가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저는 지금도 회개하는 삶을 산다고 표현을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물론 그 회개가 처음 내가 예수님을 알았을 때 가졌던 그 회개 그리고 또 나의 죄와 죄로 인한 유혹을 해서 넘어지었을 때 오는 회개 이런 거 말고 온전한 복음을 깨달았을 때 이 회개는 완전한 회개 경험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가정에서 내가 아내에 대한 것이 정말 잘못됐구나. 내가 자식에 대해서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려고 막 강요했던 것이 얼마나 딸들을 내가 고통스럽게 했는지 내가 알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전도를 하면서도 저는 정말 내 힘으로 했어요. 예수님의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말씀을 억지로 듣지 않겠다는 사람들 끌어다가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사람이 동의하는 것으로 알면 구원받았다고 내가 즐거워가지고 펄펄 떴고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속에서 막 이렇게 은근히 화가 올라와서 상대방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도 들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아 참으로 합당치 않았구나 그걸 나중에 알게 됐죠. 그리고 정말 가정에서 가족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왜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곧바로 가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장 먼저 안 것은 누가 먼저 알았죠? 그의 누이 동생들이 먼저 알았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라고 하면 그 죽음의 향기가 가족들에게 먼저 가장 진동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예수님을 초청하게 되고 예수님을 부르는 향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향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놓칠 수 있는 부분이 가정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맞아요. 네, 이 우리나라의 가족 구조 자체는 약간 가부장적인 물론 많이 요즘은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 전통적인 흐름이 또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가부장적인 것이 강한 것이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또 애들한테 그것을 강요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범한 어떤 아빠의 모습 물론 신세대는 조금 이렇게 자연스럽고 언제든지 그 자녀들과 가깝게 맺을 수 있는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된다. 근데도 생각은 그렇지만은 내 속에 의식과 흐르는 것은 뭔가 가부장적인 것이 가능하다 보니까 상대를 자녀들을 억눌리게 되고 그리고 신앙적으로 키운다는 것이 지극히 바리새인적으로 율법적으로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애들에게 또 그대로 그 삶의 열매로 드러날 때 또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붙여보면 애들이 잘못 자라가고 있는 걸 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데 돌리는 것도 그런 또 핑계한다는 거 있잖아요. 죄를 지어서 그런 것에서 오는 것도 참 이런 것이 우리가 모두가 겪는 그런 괴로움인 것 같아요.
그 참된 회개란 가족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였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의 차이점이 그 참된 회개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된 회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무엇이 참된 회개인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그 참된 회개라는 게 제가 회개에도 저는 오해하는 게 너무 많네요. 회개도 오해를 했던 게 회개는 한번 구원 받을 때 한번 하고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회개하는 건 하나님을 불신하는 행위로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냥 불순종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회개가 계속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들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 뜻이 합당치 않으니까 특히나 가정에서는 문제가 심각했어요. 저희 부부는 거의 1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살 정도로 남들이 보기에는 정말 다들 너무 인꼬부부 같다고.
인꼬부부였어요.
그런데 가정에서는 안 그랬거든요. 네. 이게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는 정말 그리스도인 같이 보여야 되는데 안에서도 실제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고 근데 안 됐어요. 안 됐던 기본 원인이 너무나 저는 죄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죄를 복해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지키는 건 절대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딱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저희 부부가 이제 진리를 딱 알고 아 하나님 뜻이 그거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 법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근데 그 법을 지키기로 결심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기 때문인데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국가에 있는 법은 국민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있는 법이고 그런 개념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안전하게 사탄의 어떤 유혹과 그런 올무로부터 벗어나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한번 해보자. 우리가 그동안 죄를 이기는 것은 도저히 안 됐으니까 그동안 노력을 얼마나 열심히 하고 뼈마르게 했는데도 안 됐으니까 죄를 이기는 방법은 모르겠고 그거는 뭐 하나님께서 거듭나는 성령을 따라 행한다고 했는데 잘 안 되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애들도 꼬마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부모 따라 울고 우리도 눈물 흘리면서 울고 하면서 그때 정말 이제 좀 희망이 보이더라고요. 그동안은 너무나 메말라가지고 눈물도 없었는데 그때 눈물 흘리고 나서 야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이제 깨달았다 하는 부분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참된 해결을 하나님의 말씀,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결정하고 나서부터 정말 그 참된 해결가 되고 그런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시네요. 그 참된 회개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 더 해주실 분 계신가요?
예, 그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으로 보면 저는 참 절망스러운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고 신앙생활은 여전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서 고민해요. 저는 지금 얘기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저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주님을 안 이유로 해왔어요. 그것이 모든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문제가 저에게는 있었어요. 그런데 길이 있더라고요. 아, 이 나를 그토록 신앙생활하면서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저에게는 너무나 큰 정말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이었어요. 저는 죄를 짓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죄를 거의 짓지를 않았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는 저의 내면에 끊임없는 투쟁이 있었죠. 끊임없는 투쟁.
아멘. 그 얘기는 다음 시간에 듣기로 하고요. 네. 참된 해결한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데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하는 데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첫째 시간으로 이 무거운 죄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우리가 다음 주에는 이 죄의 문제를 더 이어서 그리스도인과 죄의 승리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시간까지